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할 때, 그리고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이 나시죠? 우리에게 참 힘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원래 원하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받는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이 나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니라, 공부도 잘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마음먹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그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반드시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뭐 2000년 전 감옥 말할 것도 없이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가 있는 그 틈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매여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사역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역이 중단되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머무를 수 있을까? 자유롭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도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중단의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매여 있는 일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보를 이루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 가득 이 전이 차야 했을 이 자리에, 또 새벽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이 자리에서 적막한 모습을 보고서 참 가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교회를 분석할 때 교회의 50%가 없어질 것이다, 대형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소형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때가 올 것이다, 좋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우린 모릅니다만 오늘 말씀이 주신 이 진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아니하시고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들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항상 주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형제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곧 재판이 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바울이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 하늘의 평강을.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바울이 수고했지만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망하고 바울이 병들어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바울이 죽어서 성도들이 흩어진다면 그것은 바울의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러한 믿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기독교가 한때는 믿음으로 살면, 예수 믿으면 풍성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셨죠? 믿음의 삶이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인생이 비천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압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 믿음 지키기 더 어려운 것 아시죠? 그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도 많이 봤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 봤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리라 주님이 염려하셨어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너의 양과 소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의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환경에 지는 믿음, 세상에 지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믿음보다 크다면 그것은 참 허무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만 따라가고 있어요. 바울이 사람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일 감당하는데 그 끝이 무엇인가? 바로 옥에 갇힌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힘을 동원하고 우리도 당을 만들고 우리도 법을 고치고 우리도 권력을 가져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우린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능력이 얼마나 떨어질 때가 많이 있는가? 이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가?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절을 보면, 4장 2절을 보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두 이 굵직한 이 영향력 있는 두 여성도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열되었어요. 그들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일어나는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믿음이 다 있죠. 그런데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원수가 우리를 제어해요. 원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믿음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탄의 종노릇 하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이 교회를 조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손 대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너무 좋고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도 너무나도 화목하게 아름답게 지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잘 되던 사업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다가 건강을 잃고 힘을 잃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서로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서로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서로의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도 전처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세상이 더 크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환경이 나를 좌우한다면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손 안에 있는 장난감 같은 헛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쥐락펴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참된 산성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변화산 체험이라고 하죠. 밝은 광채 그 형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북적북적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주 흉악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들려서 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경련을 일으키고 아들을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선생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맡겼더니 이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유심히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긴 했는데 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좀 문맥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유심히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능을,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게 누리며 살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소리를 들으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직도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오니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이 사람은 고백했을 때 여기서 퀘스천,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고백한 이 사람을 나무라셨을까요? 아니실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버리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숙소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그걸 못했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28절 말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랬죠. 능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이 귀신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들은 예전에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능력 있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그때는 성공했는데 왜 주님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는가. 내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능력을 행했다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예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질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기도 외에 기도밖에 없다. 끝까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헛된 허영심이나 헛된 자신감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고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런 순간에 점점 마음이 낮아져야 할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높아집니까? 주님의 자리까지 내가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인데 주님을 바라보질 않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는 것이 복음을 잘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중간에 자기 교만함으로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갖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기도는요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평소에 그런 말 누구에게 하신 적 있어요?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은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이 본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식이 더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힘을 약하게 만들고 내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금식하면 기진하죠. 배고프죠. 몸이 아픕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그때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뭔가 된 것처럼 해서 우쭐하지 말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때가 많다. 그것이죠. 17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캐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벌인 이 전쟁, 일명 30년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만 전쟁 전에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전쟁으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폐허가 된 그 도시들, 그 마을들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살 소망이 없는 때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아내와 함께 멀리 있는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녀오다가 집 쪽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놀란 마음에 뛰어가 봅니다. 자기 집이 거의 다 전소가 되고 이곳저곳 불꽃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머릿속에 하얘지죠. 두 아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될 텐데, 제발 살아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정신없이 그 두 아들을 찾다가 어느 장소에서 그 두 아들이 이미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 불에 타버린, 주검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큰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때 울며 불며 그렇게 원망하던 그 목사님에게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장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장차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들이 떠올려지면서 더 이상 주님께 원망할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터뜨려 주셨는데 집이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내 자료에 의하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섬기면서 저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저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주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기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영감을 받아서 그가 썼던 찬송이 찬송가 549장이죠.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과연 이 길을 따라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도 그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에 순종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재산, 모든 종들, 모든 일곱 아들, 세 명의 딸을 다 데려가시고 그의 건강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하기 후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가지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의롭게 살면서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참으로 주인이 되시고 나는 티끌과 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므로 주님 앞에 그가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열심히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절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지만 내가 얼마나 허무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지했는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내가 두려워했는가, 얼마나 천상보좌 우편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금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기도의 기회로 주신 것을 우리는 다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정말 이 기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눌러주시고 토사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시기 위하여서 주신 이 기회 가운데 우리가 그 헛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하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